앞서서 36강, 제36강을 설명하면서 36강을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36강을 설명하면서 헤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헤겔 형이상학의 목표가 헤겔이 형이상학을 제시한 까닭이, 근본적인 까닭이 어디 있느냐. 신적인 입장에 올라선다. 즉 인간이 비록 유한자이지만 이런 유한자의 유한성을 딛고 신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는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신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헤겔은 고대 세계의 플라톤이나 또는 오리게네스나 이런 사람들의 사유를 본받아서 인간이 신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증명하지는 못해요. 전제하고 그런 것을 근대 철학자답지 않게 전면에 내세웁니다. 자신의 형이상학의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것을 따져보는데 그 방법이란, 헤겔이 제시한 방법이란 개념 파악적 사유다. 웨그라이펜이다. 네, 그 개념 파악적 사유, 즉 인간이 자신의, 유한자인 인간이 자신의 인식을 한없이 상위의 개념적 개념으로 올라가서 이 세계 만물에 대한 알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개념 파악적 사유죠. 자, 그러면 그런 개념 파악적 사유, 헤겔은 그걸 다시 말해서 사변적 사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변증법적 사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7강은 바로 그 개념 파악적 사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개념 파악적 사유라고 하는 거,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려면 개념 파악적 사유를 해야 된다. 헤겔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철학적 사유를 하면 되죠. 철학적 사유, 말이 쉽죠. 철학적 사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저급한 단계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신적인 입장에 올라선 사유, 여기까지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 즉 철학 백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이제 영어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렇게 있잖아요. 백과사전, 그걸 독일어로 이제 쓰면 엔치클로페디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엔치클로페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철학 백과, 백과사전인데 우리가 백과사전 그러면 체계적인 게 아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가나다 항목으로 이렇게 쭉 그냥 망라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백과사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의 독창적인 창안은 아닙니다. 백과사전이라는 게 계몽주의자들의 백과사전 뭐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나온 계몽주의 백과사전. 이 이름이 유행했어요. 유행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이다. 자, 일단 백과사전이라는 걸 가지고 이해해보면 모든 걸 망라하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모든 걸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망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저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고급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망라한다. 그게 바로 백과사전입니다. 좀 문장이 조잡하고 헤겔의 책들은 문장이 좀 조잡하고 그냥 똑같은 단어도 이렇게 다른 뜻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필연적 이 말이 앞에서는 뭐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 인과적 필연성 이걸 가리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 그냥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헤겔 철학의 책을 읽을 때 참 난감한 게 그런 것들을 식별해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를테면 좀 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감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난항이죠. 난항이죠. 네. 철학백과를 다 읽는 거는 철학백과 이거 세 권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저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 권으로 돼 있는데 1권이 논리학이고 2권이 자연철학이고 3권이 정신철학인데 자연철학은 다 못 읽어봤어요. 제가 그냥 1권은 다 읽어봤고 1권은 한 두 번 읽어봤나 3권은 좀 여러 번 읽었어요. 정신철학. 제가 이 정신철학 부분을 특히 전공에서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 해서 정신철학. 네, 이거 번역하려고 번역본을 내볼까 하고 해서 좀, 뭐 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글쎄요. 예전에 좀 야망에 가득 찼던 30대에 그걸 번역본을 냈더라면 아마 지금 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안 내길 잘했다. 네, 번역을 해보려고 그냥 좀 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철학백과를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뭐라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방편으로 내놓은 게 철학백과 서론을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책세상에서 철학백과 서론 요걸 그 부분만 번역해서 내놓은 게 있죠. 네, 그걸 읽는 게 좋습니다. 해겔 철학을 무엇부터 읽어나가야 되느냐. 해겔 철학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그 접근 방법이 다를 텐데 정신현상 서문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신현상 서문 그거 못 읽습니다. 까무러칩니다.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속칭으로 애들이 쓰는 속칭으로 약 발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탈스러워서 읽기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철학백과 서론 요게 가장 읽을 만합니다. 요게 그리고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 두 가지를 딱 집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 보면 개념 파악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철학백과 서론입니다. 철학백과 서론은 다 해서 1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섹션이 18개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가 개념 파악적 사유란 뭐냐 즉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개념 파악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려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 사유하고 철학적 사유하고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본다 해서 그 6절에서 7절까지가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가 개념 파악적 사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7절까지는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사유하고 철학적 의미에서의 사유 또는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철학적 의미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 7절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쓰죠. 하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냈을 때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죠. 세상사를 겪는다라고 말할 때도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은 그냥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본 게 경험이죠. 그럴 때는 그걸 헤겔이나 칸트 이런 사람들은 반성적 사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경험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서 12절 여기에서는 8절에서 12절에서는 앞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개념 파악적 사유 요것의 원리와 방법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헤겔은 이렇게 막 똑같은 주제를 계속 되풀이해서 이렇게도 한번 말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말해보고 하는 글을 아주 그 좋게 말하면 중첩적으로 자기 딴에는 친절하게 쓴다고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말 또 하는 건가? 앞서 나온 얘기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아 앞서 얘기했는데 아 얘기 좀 덜한 것 같아. 다시 해야겠어. 이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나. 네, 8절에서 12절까지는 8절에서 12절까지는 개념 파악적 사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13절에서 15절까지는 철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즉 개념 파악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얘기해놓고 그게 이제 철학적 사유지 않겠어요? 그런데 철학적 사유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철학사를 철학의 역사를 쭉 자기 나름대로 아주 집약해서 이야기하면서 철학의 역사 속에서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게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16에서 17절 이 두 개의 섹션에서는 다시 백과전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백과전서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백과전서가 철학백과가 이게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으로 나뉘어진다. 예, 그렇게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론, 철학백과 서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철학백과 서론에서 좀 핵심적인 것을 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학백과 서론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 즉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신이라는 건 뭡니까? 신적인 입장에 올라섰다. 그렇게 말하면 신이라는 건 뭐예요? 무한한 존재죠.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가진 무한자란 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스칼에 한번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은 파스칼이 그 황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은 신을 내가 파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믿는 수밖에 없다. 내가 신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파스칼이잖아요. 그런데 헤겔은 그건 종교다 이거예요. 종교다.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거 종교다. 그러면 앞서 형이상학의 두 가지 목표,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 그리고 그것의 방법론은 개념 파악적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종교는 믿음이고 철학은 지식이잖아요. 즉 무한자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종교고 무한자를 알려고 하는 것, 개념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 이게 헤겔이 말하는 철학적인 인식, 개념 파악적인 인식이죠. 제가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철학은 그것을 실제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 하는 일입니다. 종교는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그 일반의 그 보통의 상식으로는 철학은 종교가 철학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헤겔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이 철학 체계를 보면 마지막으로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있거든요. 철학은 사유를 하기 때문에 종교보다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따라서 지금 철학백과 서론의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학백과 서론의 전체가 뭐냐? 그리고 철학백과 서론은 철학백과 전체를 간략하게 집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즉 신을 믿는 방법이 아니라 신을 믿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신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신을 아는 방법, 네, 이렇게 이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디 있겠어요? 해결이 생각하기에 독창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내기도 하지만 선행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 그 모델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해겔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니콜라이 하르트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쓴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어요. 해겔과 아리스토텔레스, 해겔 운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이게 해겔 운트 아리스토텔레스 읽고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생각을 많이 이게 가져다가 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즉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부동의 원동자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알몸 감각에서 시작해서 뭐 테크네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적인 인식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겔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아니라 그게 누적되어서 신적인 인식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거를 해결은 이제 이 감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직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사유하는 표상 이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플라톤도 말했던 의견의 단계겠죠. 그런데 그런 의견이나 또는 반성적 사유에 대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유를 다시 사유한다. 사유에 대한 사유, 이게 바로 사유에 대한 음미, 이것이 사상의 형식으로서의 사유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고차적 사유가 되는 거겠죠. 네, 고차적인 사유가 되겠죠. 그걸 의식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의견들이 있지 않겠어요? 플라톤이 말한 독사, 그것들 계속 이렇게 검증해보고 체크해보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고차적 사유, 즉 신을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무한자에 대한 진리,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념 파악적 사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느냐? 그럴 때 해겔이 이 과정을 거쳐간다 하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한번 쭉 그 프로세스를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철학백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적 입장에 올라선 유한자는 어떻게 해야 그 입장에 올라설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유를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철학적 사색을 거치면서 개념 파악적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무한자를 아는 인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철학고전 강의의 부제가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사유하는 유한자, 존재하는 무한자. 즉 무한자는 존재하고 그 무한자에 대한 존재를 무한자에 대한 무한자의 존재를 사유를 통해서 유한자는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개념 파악적 사유죠. 그러면 한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무한자가 있는가? 그런 무한자가 있는가? 네, 해결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자 믿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에서도 그렇죠. 플라톤에서도 조음이라고 하는 게 조음의 이데아 그게 있잖아요. 선제한다 그러죠. 네. 조음은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 파라다이그마로서 먼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과정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에 이미 있는 작용인이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 그 조음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파라다이그마라든가 작용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철학적 통치자, 플라톤에서는 철학적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인은 신을 그렇게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무작정 믿어버리면 되지만 사실은 무작정 믿는다기보다는 올바른 신앙이라는 자세는 아, 신이 나에게 있구나. 믿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신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내면 속에서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에 도달하죠. 그런데 그렇게 도달한 신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처음부터 신이 있다 믿어버리고 그냥 체크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냥 믿고 가버리면 그 신은 처음에 있는 신 그대로지만 우리가 그 신이 참으로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을 우리 일생에 걸쳐서 계속 체크하고 검증하는 이 과정을 거쳐간다. 그러면 그런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 그냥 속 편하게 믿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속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아, 애초에 나에게 임해 있던 신이 참으로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믿음과 철학적 사유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결해 이른바 그 신적인 이게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달리 말하면 해결해서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게 신학이다. 신학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풀이해서 검토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철학적 사유와 신적인 사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검토의 과정, 이것을 한번 네, 샘플로서 내놓은 것이 바로 헤겔이 쓴 백과, 철학적 학문의 백과사전이다. 즉 철학백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37강 사변적 사유와 정신철학에 관한 일반적 논의, 이 부분은 분량이 많은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쭉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